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저희 성경으로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두 번의 편지가 있지만 성경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바울이 고린도에 한 네 번 정도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가 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가, 그리고 그 문제 많은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의 시각이 어떠한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현대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교회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사도의 시각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시각이 어떠한지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가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주안점을 둡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사도는 문제 해결 자체에 어떤 집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라 저렇게 해결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참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복음을 아느냐라는 것을 사도는 오히려 물어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가 밝히 드러나게 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지 되는가라는 것으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사도의 시각을 여러분 각자의 모습 안에서도 동일하게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 안에 있는 문제들이고 여러분들의 부족함일 것입니다. 그것들을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가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 또 우리의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교회의 문제를 단지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배우고 그 십자가를 올바로 알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심에 의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지 돼요. 지역교회 안에는 분명히 부르심을 받은 자와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는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초에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서 그곳에 도착해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사도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에 보면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직접 말씀을 전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아닌 자,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부르심 받은 자들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사실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으면서도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지 돼요. 여러분,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 스스로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백성 된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어떤 행위, 여러분들의 결단, 여러분들의 의지 이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하셔야지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이지,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존재 자체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그 문제부터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됩니다. 우리는 내가 믿게 되고 믿었으니까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다, 스스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선행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나의 상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들이 얼마나 성경과 무관한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잘못된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러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못되지는 않았겠지만 우리의 은연 중에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중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께 어떤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찾아오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랬더니 자기가 다 지켰다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있는데 너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심히 근심하면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부자와 약대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 못하는 것처럼 통과하기 힘든 것처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럼 도무지 누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좀 힘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거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자가 누군가라는 걸 우리는 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지 부자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은연 중에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오해로 말미암은 실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이야기를 하실 때는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 재물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기준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늘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단지 재물이 많고 적음으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재물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부자다라는 이야기예요. 돈을 중하게 여기고 돈으로 내가 나의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과연 여러분 부자입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세요? 부자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봤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 돈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한 삶을 살고 계시느냐라고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다 부자인 겁니다. 그러면 부자인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말씀 통해서 보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이루어낼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럼 대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대답이 그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조건도, 여러분들의 어떠한 능력도, 여러분들의 어떠한 자질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에겐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겠지,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갈 만한 것이 있겠지, 그래도 나의 안에 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하셔야지 돼요. 그런데 그것이 단지 내가 지금 하나님 백성 되는 것, 그것에만 국한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의 삶 자체가, 매 순간의 삶이, 날마다의 삶이, 그 삶의 전 삶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남과 다른 자기 자신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많은가 적은가, 내 믿음이 더 강한가 연약한가, 그런 것들을 따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모습, 믿음의 강함과 믿음이 많고 적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항상 무엇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종교적인 행위, 신앙적인 행위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얼마를 해야지 되고, 말씀을 몇 시간을 봐야지 되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지 되고, 제가 말씀 보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란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삶 가운데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사는가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시간 정도 기도하면 기도 많이 하는 거죠? 몇 시간 정도 기도하면, 몇 시간 정도 말씀 보면 많이 말씀 보는 겁니까? 아마 한 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자기보다 기도 덜하는 사람 보면 내가 그래도 좀 기도 많이 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증을 듣다 보니까 이분은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한대요.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 시간 기도하던 자기의 모습이 참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늘 남과 내 자신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스스로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벗어나셔야지 돼요. 늘 그 생각에 잡혀있기 때문에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예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판단, 이것조차 여러분 스스로가 내려놓으셔야지 되거든요. 우리는 내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도 나의 드러난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나를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어서 하루에 5분, 10분밖에 기도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가,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그 얘기를 사실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올바로 깨닫는다라는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고, 그런 무능한 존재인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을 책임지고 나의 믿음을 어떻게 좌지우지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던 모습인가라는 것을 올바로 알고 깨달아가는 것, 그게 참된 복음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해서 어떤 대단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생각부터 여러분들이 좀 내려놓으셔야지 돼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목사님? 또 청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대체 뭘 하면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열심히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그 열심이 뭔가 어떤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보는 열심과 전도 열심 많이 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 열심을 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해야지라는 이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열심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올려놓는 사람은 결국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와 남을 비교하는 모습으로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정말 한번 열심을 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수고하고 애쓸 거예요. 그런데 이 수고와 애씀은 처음의 수고와 애씀, 자기를 위한 열심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는 그 암 가운데 되어지는 성도의 삶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고 나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나의 열심을 통해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좀 드러내 봐야지 되겠다. 내 열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겠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그 어떤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내었다. 내가 정말 그 많은 수고와 고생을 했다. 그런데 사도가 얘기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결코 사도 바울이 입바른 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돼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알게 되면 물론 그 모든 것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이지만 우리 안에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지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 모든 목적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른 교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만들기 위한 목적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문제 없는 교회로 거듭나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지만 사도는 거기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사도는 철저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의 모습이 없고 우리의 행함 가운데 죄의 행함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절대로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어떤 외적인 죄를 날마다 범해서 내가 죄인 되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기왕이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사도 바울의 그 일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행했다. 나는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우리에게 말하면 좋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글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자기의 존재, 본질 자체가 어떤지를 늘 깨닫고 그 삶 속에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의 모습, 그 날마다의 죽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하심이 드러났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죽음보다는 부활을 늘 먼저 생각하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목적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내 마음이 평강해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목적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안에 어떤 평강을 스스로 내 속에서 그 평강을 찾으려고 하는 것뿐이죠.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도 이 고린도전서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16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 24절 보면 여기가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를 쓴 결론이 뭐죠? 너희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었으니까 그런 문제 다 해결하고 이제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서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지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뭘 보답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싫은 게 뭐죠, 여러분?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자꾸 보답하려고 하는 모습이 제일 안 좋은 모습인 거예요. 나의 베푸는 사랑은 그냥 받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사랑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우리가 뭘 도무지 돌려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주신 은혜, 주신 사랑을 감사하심으로 여러분들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뭔가 보태서 하나님께 되돌려드려야지 되겠다라고,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바른 교회 되는 것,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바른 교회 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사도가 이 서신서를 쓴 목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지 됩니다. 그걸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고 내가 이제 너희를 불러서 믿음도 주고 성령도 줬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그 삶의 성도들의 삶은 너희들이 이제 각자가 책임져서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자,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내야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성도의 본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분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분명하게 만들어 놓고 그 위치에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권위가 무엇인지, 부르심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인지, 얼마나 큰 권능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니까 성도의 삶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남과 비교할 수밖에 없고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가, 나에게 왜 열심이 없는가, 왜 나는 1년 전과 똑같은가, 나는 도무지 변하는 게 없는가. 그건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창세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그 말씀을 오늘 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이루어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러한 자들이,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 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알아가고 그걸 경험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억지로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세상이 싫어하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올바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걸 알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지 되는지, 저 믿지 않는 멸망의 자식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일하게 알아야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되는 그 불쌍한 백성들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지 택하심 받지 못한 자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전했을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들에게 깨달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몇 사람을 1년에 전도하고 내가 1년에 몇 사람을 전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무엇이 전도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니까 1년에 목표 몇 명 뭐 이런 거 교회들이 내세우면서 뭐 1년에 교회가 뭐 배가 되어야지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고 하는 얘기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분별이 되셔야지 되는 겁니다. 세상 교회들과 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별하실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별이 없으니까 어디 교회는 전도 열심히 하더라 그럼 거기에 마음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몇 년 만에 교회가 배가 됐다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부러움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배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여러분들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인간의 열심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먼저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그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을 하면 살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들 관심 갖지 마시고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 존재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이 가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얼마나 문제 많은 교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고함이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이런 견고함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그렇게 되는 것에는 인간에게 조건이 있지 않다라는 걸 사도가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게 그 앞에 보면 나는 누구에게 속하고 나는 누구에게 속하고 나는 누구에게 속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도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도가 한 이 말의 의미는 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누구에게 속하고 누구에게 세례받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걸 올바로 알게 될 때 인간의 조건이라는 건 아무 쓸모 없는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이 왜 나는 누구에게 속하고 나는 누구에게 속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뭐 부족하거든요. 신앙적으로도 자기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좀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 괜찮은 사람,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속해 있는 자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메꿔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많은 은사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사를 올바로 누리지 못하고 다툼이 많았던 건 뭐예요? 은사의 차별을 둔 거죠. 어떤 은사는 귀한 거고 어떤 은사는 별로 귀하지 않은 것이고 귀한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귀한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은사 받은 걸 가지고 채워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은사다라는 것을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던 그 마음들인 거죠. 다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모든 분란들이 생겨난 거거든요. 누구에게 세례받은 것이 왜 중요합니까? 위대한 목회자에게 세례받은 것하고 정말 이름도 명성도 없는 시골 목회자에게 세례받은 것하고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여러분 다르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기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목사님한테 세례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받은 것까지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내가 아무개 목사한테 세례받았다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왜 여러분들 바라보지 못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셔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내려놓아져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몇 명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세례 안 준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세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평생 죽을 때까지 부족함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바라보십시오. 10년 전에 여러분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한번 바라보십시오. 뭐 좀 더 나아진 것 있긴 있겠죠.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라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또 아마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여러분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나는 늘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과연 신앙적으로 옳은 것인가 라는 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린 늘 부족한 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도 늘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조차도 나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서 그것을 메꾸어 나가야지 되고 완전한 자가 되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과연 신앙적으로 옳은 모습인가, 옳은 생각인가 라는 것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도 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여러분들은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그냥 그리스도인 되었다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야지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도 자꾸 다른 방향을 잡고 가고 그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세계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데 이걸로는 너희들 이제 구원만 시키는 거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너희들이 이제 다 이루어 가야지 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 이루신 분으로 보시고 바라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속에서 여전히 그래도 덜 이루었지 이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라는 곳은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세계, 그 안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이미 완성된 곳 안에, 완성된 세계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누굴 바라보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 거죠. 평생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열심을 내면서 수고하고 애쓸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덜 이루었다라는 생각하고 뭔가 부족한 것처럼 뭔가 우리가 더 수고하고 애써야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깨어지셔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올바로 아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그리스도 안의 세계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세계입니다. 거기에 뭐 하나 더할 게 없는 곳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곳이에요. 그게 성도의 위치입니다. 그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위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권능인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할 수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보시는 게 아니라 누구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계시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나는 뭐 이것도 더 해야지 되고 나는 이 모습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계신다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온전히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증거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그 부활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어디에 가 계시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미 다 완성되었고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어디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 그 권능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미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운 자로 있다라는 것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저 우리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이 십자가고 나머지 삶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 성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늘 힘들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평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주셨거든요. 왜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에게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신앙인이 되고 좀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내 자신의 모습에 내가 좀 만족해야지 되겠다라는 이 생각 갖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믿음은 절대적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기초잖아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뭐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거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본문 4절 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쉽게 얘기해서 믿음에 실패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성도들에게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얘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나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사랑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요한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해야 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조금씩 알게 됩니다. 5절부터 제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교제케 하는, 교제라는 게 어떤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게 교제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실과 여러분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미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예수와 함께, 그 예수와 함께 알아가며 교제하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 말고 다른 것 여러분 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 구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함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가세요. 이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에 실제적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 잠시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들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심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